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시라고 제가 먼저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는 난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메시지 제목 아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재미를 느껴야 한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좀 재미를 톡톡히 보셨습니까? 몇 분 외에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재미를 못 보신 모양이네요. 자, 첫 번째 무슨 재미를 했습니까? 예, 예배의 재미, 말씀의 재미, 기도의 재미, 전도의 재미. 이거 맛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맛을 못 봐서 그렇죠. 진짜 예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날마다 사모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교회 가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은혜 제대로 받으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천근만근이겠죠. 이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은혜를 딱 시험하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리고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부러질 게 없어. 막 쓸어 담을 정도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달고 오묘한 그런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해도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보통 분들은 한 5분 하고 나면은 지그스 못 견디죠. 여러분 기도의 재미 쏠쏠합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재미 얼마나 멋집니까? 더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체험하고 나면은 막 재미가 있어서 날밤 쉬는 줄 몰라요. 도박에서 날밤 쉬는 사람들은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은혜 받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이 영적인 재미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세상 것은 참 재미다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재미있지, 운동하는 것도 재미있지,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재미있지,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있지, 다른 건 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재미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부모 원하는 대로 쭉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부모들이 얼마든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없어서 그렇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할 걸 제대로 하지도 않고 때를 쓰고 애를 먹이면서 그러면서 엄마에게 뭐 컴퓨터 사달라 뭘 사달라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좀 니나 좀 잘해라.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재미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느끼면 기가 찹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인생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이길 만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적어도 영적인 재미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번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재미를 톡톡히 누리십시오. 또 인사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상의 길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얼마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까? 진짜 축복을 원하신다면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또 하나는 뭘까요?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즉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지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목사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고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인도며 무엇이 악령의 인도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자꾸만 염려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시겠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 인도 받으면요, 모든 게 짜증스러워요. 남편을 봐도 짜증스럽고, 아내를 봐도 짜증스럽고, 자녀를 봐도 짜증스럽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더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삶하고 악령이 인도받는 삶은요, 천차만별, 천지 차이가 그 속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쓰려담기 위해서 팍 애를 쓰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악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지저분한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지, 심지어는 잠이 오지.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악령이 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있다가 몇 시가 끝나가면 그렇게 또 말똥말똥해지. 뭐 희한하죠. 말씀 들을 때 말똥말똥해야 되는데 말씀 전할 때는 비몽사몽,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말씀이 딱 맞춰지면은 언제 졸았냐는 듯이 생각이나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인도일까요? 악령이 인도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건.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성령이 인도 맞는 사람은 늘 감사가 터져 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를 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하죠. 그게 다윗입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시편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꾸 미워져요. 증오의 텃밭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또 2014년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누구를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악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해에 새로운 역사와 축복과 응답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으시고 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에 나가수라는 프로가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가수 들었을 때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TV를 딱 트는데 마침 그 나가수, 그 사람들이 대망하는 나가수라는 프로가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요. 이 나가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 주말이죠? 나도 가수다. 노래방에 보니까 나가수 하는 그런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프로가 이제 방영이 되어졌는데요. 유명한 가수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노래 잘하는 가수들,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열창을 하는데 그 노래를 듣는 청중들의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환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어서서 팍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노래의 매료가 되었던지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팍 울고 웃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야, 참 잘한다, 참 멋지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가수들이 노래 하나라도 사람을 저렇게 감동의 동안으로 밀어넣는구나. 노래 하나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우리 하나말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세상 노래 들으면서요 진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요즘 청소년들 보십시오. 그 10대들 아이돌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면, 야, 이 노래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감동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수들은 노래 하나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그 연인들 있죠? 이 프로포즈를 할 때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레스토랑 하나를 진짜 다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 여러분 돈 많습니까? 레스토랑 하나를 빌려가지고 자기 연인에게 상반기에 구애를 한다든지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 그 연인은요 얼마나 또 감동을 하는지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스크림에서 뭐가 나와요? 반지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프로포즈 방식입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속에 반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이런 내용도 방송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 탤런트들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사람을 울기도 하게 하고 웃게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포츠 선수를 보십시오. 그네들이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의 동안으로 그렇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뤄냈죠. 특별히 그 8강에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는데요, 다 지는 게임을 무승부로 만들고 나중에는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반지의 제왕 안정환이가 역전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꼬린 하면서 자던 사람들도 다 일어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을 감동의 동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수환이라는 복싱 선수 있죠. 이 사람이 세계 타이틀을 그렇게 이제 일궈냈는데요. 근데 사실은 3번 다운되고 이제는 희망이 없었다 했거든요. 다 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3번의 다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방 날려가지고요 상대방을 KO시키고 그 복싱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홍수환이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얼마나 감기 복잡하면 울으면서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그때 사람들이 또 열광했거든요. 엄청난 그런 감동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서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프로포즈를 통해서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타인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안겨다주는 사람이다. 참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들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현장 속에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 26장 29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였던 브레스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다 뺏어갔거든요. 우물을 팠다 하면 뺏어가고 또 차례를 옮겨서 파면 또 뺏어가고 차근차근 뺏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우물을 뺏어갔습니까? 뭐 때문에? 그때 당시 우물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 지금 중동지역에는 물이 제대로 나질 않죠. 물이 얼마나 귀합니다. 샘을 얻었다는 말은 생명줄을 가졌다는 말이죠. 모든 재산이 우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다 하면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대항해서 싸우겠죠. 왜 뺏어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있는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대적들과 원수들과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키고 심지어는 그들을 쳐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삭은 한 번도 싸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삭은 형통한 삶으로 참 이어져 갔습니다. 빼앗기면 힘들어지고 불평하고 망해야 되는데 근데 늘 빼앗기고 살았던 이삭의 삶 속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뺏어가는 지들은 조금 망하고 안 되는데요. 빼앗김을 당한 이삭은 얼마나 형통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나가거든.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아무리 저 이삭을 건드려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친을 요청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감동입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봤을 때 참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잘 되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이게 보여지면 그 삶 자체가 완전히 감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왜 저리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으면 저래? 이거는 감동이 아니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느냐. 그 삶은 감동의 동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의 입에서요.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굴 보고 한 말입니까? 요셉을 보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 없는 사람들이 없도다. 지 많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참 명철하구나. 너는 참 지가 많구나. 그래서 더 이상 너처럼 지혜 많은 사람도 없고 명철이 많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도 없고 너는 참 멋진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궁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애굽이 살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 있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처절한 그런 기근 속에서도 나라 전체가 살아났거든요. 그때 바로왕이 깨달았습니다. 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 그 자체는 감동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과 사울왕의 대화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하고 그의 측근들이 도망하다가 저 뒤에 엔게디라는 굴에 숨이 있었어요. 동굴에. 왜냐하면 들키면 죽으니까. 지금 사울왕과 3천명의 부하들은요, 다윗과 그 측근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들 곳이 없어서 엔게디 동굴에 지금 숨어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울왕이 그 동굴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침 영분이 말해왔던지요, 신하들을 옆에 이제 물리고 자기 혼자 이제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칼을 후리치면은 저 사울왕의 목을 날릴 수 있고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저 사울왕의 목을 베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주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절대로 우리가 임의로 해할 수가 없다. 살려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왕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동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울왕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영면만 보고 이제 바깥으로 저 멀리 나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나가서 사울왕에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앞에 1절은 알았습니다만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사울왕 향해서 뭐라 불렀습니까? 뭐라 불렀어요? 아버지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여러분, 철천지 원수인데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요, 그러면서 뒤에 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그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 자, 또 어디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뒤에 1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이제 다윗이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범죄한 일도 없고 잘못을 행한 일이 없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나이다. 보전해 주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왕이 저 뒤에 1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승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죽고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그 동굴에서 빈능에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났던지. 이 다윗이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요 응우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감동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2014년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이제 두 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1월 12일이죠. 아직까지 진짜 새벽두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해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내 모든 삶의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내가 이번 한 해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감동을 준다는 것은 물론 내 자신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구들이 있습니까? 모든 상대죠. 남편에게도 감동을 주고 아내에게도 감동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그에 따른 축복 이거는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작정 내가 감동을 주자 그러면 감동이 일어납니까? 철천지 운천지 살아가는데 내가 감동을 줘야지 그러면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감동을 주는 방법이 있겠죠. 길이 있겠죠. 뭘로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을 통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뭘 감는다? 예 그렇습니다. 천냥빚을 감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끝나지 않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해요.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가정이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만 어수선해지죠? 또 여러분 현장 속에 자꾸만 문제가 일어난 이유들이 뭐죠?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는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보십시오. 내 혀를 금해라. 네 말을 정죄해라.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터놓은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댓글이라는 말 아시죠? 인터넷 석상에 보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막 댓글이 많이 올라가요. 물론 좋은 말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댓글에 70% 80%는 전부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해요. 얼마 전에도 TV 신문에 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탤런트들 연예인들이요. 잊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막 댓글 올렸는데 추적률 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도태시켜야 된다. 막 온갖 욕설을 다 퍼부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본인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댓글에 있는 말들을 견디지 못했어. 실제적으로는 안 그런데 그런데 그 말들에 대해서 막 네티즌들이 막 일어나서 온갖 댓글을 다 하니까 욕하고 참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자살하고 고통 속에 빠져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댓글을 마음대로 다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죠? 자기 얼굴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요. 진짜 정당한 사람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요. 숨어서 그것도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당사자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도 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사람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들을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죠? 고통 속에 빠져가도록 만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 한마디를 잘해서요. 얼마나 사람을 감동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함께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저는 어떤 장로님 한 분 간증을 한 일곱 편 계속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아십니까? 교도소에서 이제 생명운동한 이런 참 유명한 분들인데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 편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 부분 참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잘못된 말을 한마디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야, 이건 잘못되어서 절대로 그럴 리 없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세 번, 네 번 들을 때까지는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니야,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틀린 말도 열흘, 20일, 한 달을 딱 두고 나니까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색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니 내 눈도 확인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말을 자꾸만 틀린 말을요. 두 번, 세 번, 열 번, 백 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틀린 말이 맞는 말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들에 대해서요.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키가 얇은 분들이 있죠? 진짜 조심하십시오. 뭐 이상한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크게 솔깃하게 넘어가시는데 여러분 그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절제하고 정제하고 뭔가 제대로 치르게 받아들이고 치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감동을 주기는 커녕 도리어 큰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감동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줍니까? 첫 번째는 말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많고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말이 무성해지면 삶에 대한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사상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늘 우리 하는 말이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외쳤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더 배척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TV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천주교의 위상이 참 올라가고 인기를 얻는답니다. 이번에 그 당선된 교황이 헌신적으로 뭐 실천하고 사랑을 외치고 다닌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천주교회가 기대를 거는 것은 뭐냐면은 이참에 우리 천주교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왜? 그러니까 이 교황이 그렇게 실천하고 다니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나돌으니까 그래서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다녀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실천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최고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최고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만 말고, 즉 말만 무성하지 말고 얼마나 내 삶 속에 이런 실천이 일어나느냐, 거기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내 삶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내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도 내 삶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늘 불편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욕을 얻어먹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고 은약의 사람들이 맞다면 내 어린 자녀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도리어 아이들의 마음이 참 번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춘기인데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세상으로 조금만 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은 야,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인생과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말은 달라지지 않을까? 행동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보여진다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믿겠다는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동의 실천, 삶의 실천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감동을 주는 삶, 그 삶의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삶 중에서 최고의 삶이 뭐냐? 그 삶은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보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다. 임마누엘이죠. 자, 요셉이 들어간 모든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때부터 요셉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노예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살기 시작하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궁궐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반드시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다 끝났습니다. 감동을 주는 최고의 절정의 삶이 뭐냐? 그 삶은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진짜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과 충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은한 삶이 묻어나오는 사람, 그야말로 멋진 사람. 그런데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 근간에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측근들을 총살시키고 때려 죽였습니다. 세상이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충격을 주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보다는 충격을 더 많이 줍니다. 깜짝깜짝 사람을 놀라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작은 고통 속에 빠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까? 충격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요. 살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감동이란 이 말 한마디를요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동이 비어져 오느냐, 이런 잔잔한 감동, 훈훈한 감동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삶들은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역사로 인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충격을 주면은요 나도 힘들어지고 그 상대방은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이제는 감동을 주는 삶이 되자고 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삶은 감동을 주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충격을 주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이제는 감동을 주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현장 살리는 최고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